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16장, 17장 두 차례 말씀을 해 주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냐 하는 질문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 동편 여리고성 건너편 쪽에 왔죠.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러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 그 죽음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사는 것이 훨씬 달라지겠죠. 그저 살기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겠지만 어떻게 죽을지가 먼저 걱정이 된다면 어떻게 사는지는 훨씬 가볍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죽음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죽음을 위해 걷는 길이 어떤 길임을 다시 밝혀 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두 제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가 정말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분이에요. 어쩌면 동심원의 중심 주변으로 확장이 되어 가듯 직간접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는 그 많은 무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열두 제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 뭐 평범한 인생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아니라 한 만여 명까지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미 영향이 끼치고 알려지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제자들한테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죠. 십자가의 죽음, 고난의 죽음, 이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 될 때 구원이 펼쳐질 것이고 구원의 섭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할 것이고 열두 제자를 불러서 교회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에 집중하고 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다.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건물 위에 달지만은 십자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 이건 사형을 선고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사형 선고할 권리가 없죠.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사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들의 손에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습니까? 조롱한다는 것, 채찍질을 한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이걸 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기에 가지 알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집에 가면은 뭐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더라.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채찍질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피가 날 것이고 조롱을 당하고 침을 뱉을 것이고 그리고 끝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 죽는다는 걸 알고 간다? 못 가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리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그리하여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오르면,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들은 환영받지 않는 걸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에 나병균을 주입해서 나환자가 되어서 나환자촌에 들어간 선교사도 계세요. 자기가 나병에 걸려야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서는 참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살로메는 이모뻘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족보로 따지면은 그러면 느닷없이 생면 부지의 여인이 와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친족에 속하니까 특별히 또 이런 부탁을 하죠. 가까우니까 이런 부탁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말을 세 번씩 들어도 그 말의 뜻이 정말 뭐 여전히 세속적인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메시아로서 입성하지만 그러나 왕권을 탈취하게 되고 그러면 왕의 보좌 옆에 좌청룡 우백호처럼 내 두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그게 살로메의 지금 민원 부탁 청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만은 정말 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질문 가운데는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원하길래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그리고 내가 세 번씩이나 십자가를 진다는데 아직도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와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구해야 마땅하고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이 길인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쫓고도 아직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느냐, 마찬가지겠죠.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특별히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간다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어떤 잔을 마시게 됩니까? 당신도 마시고 싶지 않았던 잔이죠.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잔 아닙니까? 고난의 잔, 아니 모든 인간의 죄가 담긴 죄의 잔, 아 인간의 모든 죄의 삭신 죽음이 담긴 잔, 그래 영원한 저주가 담긴 잔, 그 잔을 마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실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잔을 마신다고 치자. 그러나 그래도 내가 잔을 마신다고 해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 잔을 마신 대가, 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크면은 보상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깊으면은 보상이나 대가도 아주 클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내 기대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러나 그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 오른쪽 왼쪽에 갔을까요? 그건 모르죠, 누구나. 결국 이들은 할 수 있다고 하다고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가보면은 야고보는 칼에 맞아 칼로 찔려 죽습니다. 결국 순교하죠. 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가보면은 밤모섬에 나타나지 않아요? 밤모섬에 뭐 다른 제자들처럼 창에 찔려 죽거나 무슨 뭐 높은 데서 떠밀려 떨어져 죽거나 뭐 창에 찔려 죽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90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 가장 오랜 고난 끝에 밤모섬에 유배가 되고 거기서 주일날 다시 환상을 보게 되고 계시록을 남기는 그런 길을 가게 되죠. 어쨌건 그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할 바도 모르고 그런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 있다 우리가 나오는 눈먼 자와 대비되는 일이에요. 그들은 멀쩡히 눈을 뜨고 주님을 쫓아가지만 그리고 멀쩡히 주님을 지금 3년째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케 할 메시아,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종하고 따를 메시아, 그래야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메시아, 그래야 그가 누릴 그 모든 열매들을 우리도 나누어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들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고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는 아직도 그런 영적인 무지의 상태,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요. 이 제자들은 다시 뒤에 나오는 맹인들과 대비하는 것이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기록을 배치한 순서의 목적이겠죠. 자, 문제는 이 살로메가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지켜본 열제자들의 반응이에요. 24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어뜸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다 1등 되는 게 꿈 아닙니까? 어떻게 1등 첫째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어뜸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되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을 굴종케 하고 복종케 하고 나를 섬기게 함으로써 내가 어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길이 있죠. 제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길이건 그게 무슨 뭐 어떤 길이건 간에 1등이 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굴복해 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의 섬김을 받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1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1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첫째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성취, 자성취, 자기의 업적이 더 큰 관심이지만은 우리는 자기의 소멸,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어떻게 세상하고 적당히 뒤섞이겠으며 어떻게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겠으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길이고 크리스천이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인데 그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길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정치합니까? 그렇게 포장할 뿐이죠. 사람을 섬기는데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꼭 지위가 필요합니까? 직함이 있어야 섬깁니까? 그렇지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팀장이라도 주면 섬기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하고 이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는 이 자리에 뭐 단 10명이라도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다 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거 뭘 듣겠다고 앉아있겠어요? 살려면 죽으라는데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는데 내가 어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데 주님께서 종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왕 중에 왕이지만 왕의 보좌를 버리고 종이 되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는 질고를 겪기 위해서 오셨고 대신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맞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자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 속전, 몸값, 랜섬.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몸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성공의 발판,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열두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청탁을 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베드로 이하 열 제자들은 그냥 숨이 턱에 잦도록 씩씩거리고 화가 난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오니까 다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저 두자는 어머니까지 내세워서 저러고 있냐. 애들도 아니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자리 부탁을 할 수 있냐. 이게 격분한 이유 아니에요? 자, 격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내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옆에 교회 있으면 교인들이 욕을 하지 불교도들이나 다른 종교들이나 무슨 뭐 예? 종교에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욕 안 합니다. 돈을 벌어도 돈 번 사람 욕하는 것은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지 돈에 관심 없으면 무슨 욕을 하겠어요? 권력에 관심 없는 사람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렇게 큰 관심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까닭은 내가 얼마나 그 일에 관심이 있는가를 드러내고 반증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에 화가 나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 스스로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 뭐 셀프 테스트 리스트죠. 내가 쭉 리스트를 놓고 나는 무슨 일에 화가 나는 일, 화가 나는 일 목록을 쭉 적으면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뒤에 오늘 이 맹인들 얘기가 붙어 있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여리고 떠나갈 때 이제 이게 가는데 맹인 둘이가 길거리 앉아 있다가 무리가 지나간다면 얼마나 이게 큰 흥분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면은 수입이 많아지거든요. 맹인들은 앉아서 전을 펼치고 앉아 있으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많아지는 게 이게 그날 이게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수입이 많을 줄로 기대를 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갈릴리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 돈이 관심입니까? 아, 그런 분이 지나간다면 우리도 눈을 뜰 기회가 왔구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제자들도 그 꾸짖는 대열에 있었을 수 있죠.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꾸짖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잠잠하라. 여러분, 지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무슨 잠잠하고 점잖고 체면 차리고 교양 있게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교양 같은 거 안 따집니다. 절박함이 있으면 여러분 체면 안 차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체면이나 교양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무식하게 무슨 뭐 그렇게 무대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박할 때는 여러분 이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교양이 있고 무슨 그런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나무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듣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야,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지금 뭐 그렇게 맹인들이 부르면 뭐 다른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믿음을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여기 눈뜨기를 원하나이다고 예수님이 눈을 만졌다고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 재밌는데 표현이 달라요. 앞에 눈뜨기를 원한답니다 할 때는 옵탈모스를 써요. 옵탈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옵탈몰로지라고 안과를 말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빛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눈이지만 빛을 보는 기능으로서의 눈, 이건 옵탈모스라 그러고 예수님이 눈을 만졌다 할 때 신체로서의 눈은 이거는 엄마라고 불려요. 엄마. 그들이 눈뜨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들은 단순히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빛을 보기를 원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앞에 진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내 앞에 메시아가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썼겠죠. 우리는 뭐 눈 한글로 하면 눈하면 같은 말이지만 빛을 더 원하는, 갈망하는 빛을 통해서 빛의 이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어둠을 벗어나는 그런 눈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고 이렇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눈, 신체로서의 눈을 만졌더니 그들은 눈을 떴다.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눈을 뜨고 있지만은 여전히 영적인 무지에 가려져 있는 제자들, 3년을 따라다니고도 아직도 본다고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제자들, 메시아에 대한 정확히 식별력이 없는 제자들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리고 잠잠하라고 할 때 무슨 잠잠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이런 두 맹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건 그는 그렇게 더욱 크게 소리 지름으로 눈을 뜨는 자, 빛을 보는 자, 진리의 눈뜬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곧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사실은 내 속에 세상을 따랐던, 세상을 추구했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짙은 어둠에 있었지만은 빛을 보고 빛 가운데 나가서 눈을 뜬 진실로 맹인들이지만 그들은 그 즉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기록이란 말이에요. 항상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정말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지금 답답하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고함질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소리질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사람을 흉보면 안 됩니다. 절박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교회가 가라앉듯 가라앉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골방에 앉아서든 어디서든 더욱 크게 소리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지금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할 때고 오늘 가장 좋은 기도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점잖아졌습니다. 너무나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냥 잠잠히 침묵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소리질러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잠잠히 침묵으로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침묵으로 기도해야 할 때, 조용히 기도해야 할 때, 정말 찬양해야 할 때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때로는 소리질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각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부릴듯 일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애송골 골짜기 마른 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군대가 되게 하셨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때로는 소리질러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전부를 이렇게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소리질러 기도하는 맹인들처럼,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